이사야서 36번 메시지. 적극적인 자들에게는 성소가 되시며 소극적인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 함정, 올무가 되심. 성경 이사야서 8장 14에서 15절, 요한복음 1장 14절, 2장 19절, 21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 22절, 마태복음 21장 44절 상반절,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장 22에서 23절.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사야서 7장 14절과 9장 6절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 구절들에서 그분은 동정녀에게서 나 신성한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모두 지닌 아기로 계시되시며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신 신성한 본성을 지닌 아들로 계시되십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사야서 8장 14절과 15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기 원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그리스도는 적극적인 자들에게는 거룩한 피할 곳으로 계시되시며 또한 소극적인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 함정, 올무로 나타나십니다. 적극적인 자들에게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심. 그리스도께서는 적극적인 자들에게 성소가 되십니다. 이 계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삼일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이심을 보아야 합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모세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거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또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습니다. 합당한 거처에는 또한 빛, 공기, 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벽, 입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방면을 지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처이십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한 단체적인 백성, 이스라엘을 얻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나서 장막을 건축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좋은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장막을 대체하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장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였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거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방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요, 구속자요, 주인이요, 주요, 생명이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거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또한 거주자의 일원이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의 방 친구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 함께 사는 우리의 방 친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한 내소. 우리는 적극적인 자들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중심 사상을 보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부르심받고 구속되고 구원받은 자들이며 거듭나 신성한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지 일반적인 거처가 아니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소가 되시는데 그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한 내소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심이 우리의 거함이 됩니다. 우리의 성소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방 친구이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생활하기를 열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 친구이신 하나님과 분명하고 친근하고 달콤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머물고 거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곳. 그리스도는 제사장들인 우리가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 곧 거룩한 곳이십니다. 성육신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장막이 되심.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은 땅 위에서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성육신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장막이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장막이십니다.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내소이심. 예수께서 사역하러 나오셨을 때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내소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장막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기 약 7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는 장차 오실 이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성소가 되어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방친구 삼아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거처와 우리의 방친구로 누릴 때 우리는 빛과 공기와 물과 음식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내가 집을 떠나 있을 때에는 내가 거하는 곳에 비록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집에서처럼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이 그곳에는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우리의 집처럼 좋은 곳은 없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나에게는 내 집, 달콤한 집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집은 한 인격,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거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의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확장된 장막과 성전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심. 신약에서 우리는 이 성소의 한 부분이 되며 따라서 서신서들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결국 이 성전은 확장되고 확대된 하나님의 성소인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의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확장된 장막과 성전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요한은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상호 거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인 거룩한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것이고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은 우리가 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요, 우리의 햇빛이며 우리의 공기, 우리의 음료, 우리의 음식,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누림과 만족과 안식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세대에 걸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그분의 방친구가 될 것입니다. 사탄을 따랐던 모든 이들은 불못에서 사탄의 방친구가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소와 방친구로 취하는 생활입니다. 신약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 거하라고 명하십니다. 거하다 라는 말은 머무르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주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처는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이 믿는 이들 안에 거하고 믿는 이들이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한 상호 거처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며 그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실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집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삼으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집으로 소유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사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방친구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결국 신성한 계시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집합체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은 방친구로 함께 살 것입니다. 여호와를 그분의 신성 안에서 인성 안으로 가집 얻으시기 위한 여호와의 싹이신 이분이 그분께서 택하신 모든 이들의 성소가 되리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방친구로 누리면서 우리의 성소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모든 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햇빛, 우리의 음료, 우리의 음식, 숨쉬기 위한 우리의 공기이십니다. 하나님을 신선한 공기로서 깊이 숨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소이며 우리의 거처이신 그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이 모든 방면에서 누리게 됩니다. 소극적인 자들에게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과 함정과 올무가 되심.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인 자들과 소극적인 자들에게 각각 어떠한 분이 되시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매우 정직하고 신실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적극적인 자들에게는 매우 놀라운 분이시지만 소극적인 자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분이십니다. 적극적인 자들에게 그분은 만유를 포함한 성소이십니다. 소극적인 자들에게 그분은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과 함정과 올무가 되십니다.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돌이신 그리스도께 부딪혔고 믿지 않는 이들은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분께 부딪히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분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셨고 그들은 그분 위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역대로 많은 소극적인 자들이 그리스도께 걸려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그분이 다윗의 씨로서 다윗성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후손이었고 요셉은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솔로몬의 후손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마을 갈릴리의 멸시받는 지역에서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보고한 호족 등록으로 인해 요셉은 다윗의 성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는데 이는 당시 요셉이 다윗의 집과 가문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호적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데려가졌는데 이는 구주의 출생 장소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도록 그분이 그곳에서 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생하신 후 그분은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부유에 누이셨습니다. 나중에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돌아왔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생각했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것들이 소극적인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역대로 수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걸려 넘어졌습니다. 매우 지혜롭고 지적이며 능력있고 상류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를 주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로 상류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기보다는 세상에 비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상류계층을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며 교회의 수치입니다. 미영재님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한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지 않고 가난한 성도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어리석고 약하며 비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택하시므로 아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함정과 올무. 그리스도는 또한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 함정과 올무로 계시되십니다. 그분은 뛰어다니는 동물들과 같은 소극적인 자들에게는 함정이시고 날아다니는 새들과 같은 소극적인 자들에게는 올무이십니다. 사자는 올무로 잡을 수 없고 함정에 빠뜨려야 합니다. 반면에 새는 올무에 걸리게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주 예수님에 의해 함정에 빠진 뛰어다니는 동물들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분이 그들에게 함정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이 협력하여 그분께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최선을 다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함께 사냥하는 사냥꾼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질문들에 답하시고 그들의 함정들을 피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한 가지 질문을 통해 그분은 그들 모두를 함정에 빠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함정이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면서 쫓아다닌 것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 올무를 놓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매우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지혜를 사용하여 그들의 올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그를 대적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올무가 되셨습니다. 자신이 예수님보다 총명하고 현명하다고 여기는 자들은 누구나 결국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소극적인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떨어지고 부딪히는 돌이십니다. 그분을 주의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분은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소극적인 자들을 잡는 함정과 올무이십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에게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와 관련되고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적극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소극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관심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를 관심하십니다. 그분은 주이시며 모든 사람의 창조자이십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적극적이지만 어떤 이들은 소극적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가 그들의 주이며 구원자이고 구속주이시라고 시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에 대해 무관심하고 그분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관심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들에게 그분은 성소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소이신 그분 안에서 살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넘치는 공급과 만유를 포함한 공급이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소극적인 자들에게 그분은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과 함정과 올무가 되십니다. 어느 날 모두가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공중으로 휴거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봉사에 관해 그분께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적극적인 자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우리의 거처이며 심지어 지성소이신 그분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신성한 풍성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성소이십니다. 우리의 성소이신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공급들은 다 신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서 이곳에 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우리의 성소로 취하고 우리의 방 친구이신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 안에 사는 것입니다.